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할 때에 폭서기 훈련이라고 가장 뜨거운 날 적응하기 위한 그 훈련을 하면서 그 목마름 속에 변기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그 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몇 바가지나 물을 떠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죽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굶어서 죽어나가는 나라 전체가 흉흉해지는 아마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거기도 한 3년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었던 이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시대를 그 시기를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황장엽씨의 증언에 의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그 기간 중에 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더니 3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그럽니다. 아기들도 울어봤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죠. 북한에는 그렇게 한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수백만이 죽었죠. 우리나라에는 2010년도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수백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살처분을 하면서 성도들이 느꼈던 것은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근이 어떤 것이고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리도 아직 가라앉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일이 나라 전체에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라볼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이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추후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서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죠.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올려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고 그러면은 악한 일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는데요.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곧 물질을 숭배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올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맞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들어가 있고 물질이 절대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될까 봐서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데모들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저런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길래 버스를 전복을 시키고 그리고 경찰차를 부수고 의경들을 때리고 청와대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저럴까? 그들 모두가 다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던 탈퇴한 한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글을 보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민주노총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종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들이 다 종북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과격한 행동들을 하냐면은 이분들은 현장의 노동자들이죠. 매달 일정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보호를 받냐면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돈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또 보존해 줄 수 있고 도와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정치 사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할까 했더니 돈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돈만 내게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과격해 줄 수도 있고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 줄 수도 있는 거구나.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내게 제일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지금 싸움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물이 없는 기근보다도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가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세우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내세우기 전에 훈련을 시키셨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숨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문들을 닫으신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니라 숨어 있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문을 닫고 특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3년 6개월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쪽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걸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대에도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고 천국도 붙들고 있고 싶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죠. 그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 세마포 옷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벌씩 주신 이 세마포 옷은 흰색입니다. 이 흰색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될 신부의 옷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신부의 예복, 드레스라고 그러죠. 예복, 바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드레스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묻으면은 그때그때 다 씻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옷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자세를 분명히 하셔야 되죠.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성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엘리야처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둘 중에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머뭇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싸움은 450대 1의 싸움이었죠.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하나님을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의 싸움이죠.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는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만큼은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이 수의 논리에, 잘못된 논리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가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너희 교회는 몇 명이고 성도 수가 많으면 목회에 성공한 목사로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구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리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가짜 성도도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도 떨어져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죠. 목사가 가짜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목사도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은 가짜와 진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실 때 분명하게 그때 구분을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면서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는 환난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진짜는 환난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 진리의 싸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450대 1 아니 4500대 1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1967년도에 살아있는 순교사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책 주를 위해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았지만 지금 절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북한에 연관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사업가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다 파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파괴를 한 곳이 이제 북한인데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로 하여금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묵고 있는 사업가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사업가가 묵고 있는 호텔에 막 노동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이 갑자기 선교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이분의 손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말로 없이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비밀리에 그 아이를 다시 불러내어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심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지만은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야 내가 무엇을 좀 도와주면 좋겠니? 예, 선교사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선교사님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동안에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이 돈에 11조를 좀 가져가셔서 제 대신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부탁이 그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풍풍이 벌은 그 월급과 받은 팁에서 모아가지고 11조를 모아두었는데 어디 가서 낼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이걸 좀 가지고 가셔서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좀 드려주십시오. 11조를 헌금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제가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교인으로서,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만찬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 번도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성찬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좀 저에게 구입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긴 자입니다. 굴복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거대한 정부가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아이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을 소유한 아이입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새신자들도, 초신자들도 비밀이 있구나. 이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구나. 물질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자기 신에게 발발발 하면서 빌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불이 소식이 없자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마침내 저녁때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비해서 간단하고 그러나 간절하게 확신있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내게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가짜들은 말이 많고 요란합니다. 진짜인 척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옷도 유난스럽게 입고 야단법석을 짓죠. 신통치 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진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는 그냥 그것 자체로서 진짜니까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집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아무리 그 앞에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엄마! 그러면은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버지 불을 끌 때에 하늘 문은 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죠. 물까지도 다 태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할 때도 불로 임하셨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도 불로 임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불타는 떨기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광야 40년 길 중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불이 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셀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 문을 여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가 누구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소리가 바깥으로 들려나갈 것 같으면 집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불을 지져야죠. 교회 와서 불을 지져야죠. 이곳에서 아무리 불을 지도 바깥으로 소리 잘 안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요. 제가 바깥에 살다 보니까 이쪽 통으로 조금 나가긴 나가는데 괜찮습니다. 불을 지지라고 그랬으면 그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지져야만 되는 것이죠. 저녁 9시나 10시나 또 11시나 내일 와서 한 시간씩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연세대신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늘 그곳에 오셔서 기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권사님이어서 소리 지르지는 못하지만 조용하니 기도하십니다. 11시 반 정도였나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저 문 뒤쪽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께서 그 뒤에서 그 문 뒤쪽에서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그 밤에, 물론 밤은 여러분 주무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이 부르짖음, 무너져버린 제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겼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하루 이틀 그냥 대충대충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나갈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죠. 무너져버린 갈멜산에 있는 그 제단, 돌 제단을요 엘리야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팠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돌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가 마음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의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주일에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셨는데 그 회개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용서해달라는 이것으로 다 용서받는다 천만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뭉뚱그려가지고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일 좋은 회개는요, 여러분 가슴속에 떠오른 죄악들, 이 생각 속에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일날 와서 짧게 잠깐 기도하면서 다 씻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생활 속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하루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제가 두 주 전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씻은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은요, 그분은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님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죠, 그죠? 이런 힘 쓰셔야 됩니다. 이 죄 짓는 거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이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신부의 드레스를 내게 입혀주셨는데, 저는요 이번 오는 주일에 결혼 주례를 제가 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또 태연 형제 주례를 하는데요,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 울고 있는, 물론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비록 거추장스럽고 좀 움직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죠. 조심조심합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함부로 아무데나 다니지 못합니다. 드레스에 흠이 묻을까 봐서 조심조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심조심하다가 뭔가 묻으면 틀어내면 되고 씻어내면 되죠.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요, 4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원리 하나를 뽑아내야 됩니다. 죄악된 모습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받고 있는, 깊이 뿌리받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과 죄악과 우상들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맞서서 싸울,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은 천명 아니 만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만은,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너 나만 섬기겠느냐, 나만 의지하겠느냐, 제 마음속에 강한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의 무릎을 꿇고 명예와 이기심과 성적인 유혹 속에 맥없이 넘어지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깃발 한번 흔들어보지 못하고 넘어져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천국 가면요,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이 붙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보인 반응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힘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죠. 그래서 제가 밤마다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말이 아니라 능력인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좀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저만 기도할 것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발 기도하시고, 춥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오고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불을 지져야 됩니다. 더 힘써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나의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가슴 속에는 우상의 그 모든 흔적들, 가정스러운 것들 다 태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민족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지금의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로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영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엄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 있죠. 계란말이를 두 줄을 주었는데 한 줄은 제가 먹을 것이고 한 줄은 영진이가 먹을 것인데 제가 그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토막 남아있던 계란말이를 제가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하필 제 줄에 있던 게 아니고 영진이 줄에 있던 그거를 제가 먹어버린 겁니다. 이 막내. 그때부터요 제가 먹은 것을 토해내야 될 정도로 우리 그 아들의 그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 하나 먹었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속이 좀 상했습니다. 토해낼 수도 없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금요 강대상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밥을 먹고 마음이 조금 상해서 일어났습니다.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아들이요 막내 아들이 가방을 메고 탈탈탈 아빠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너 어디 가니? 아빠 태권도 가는데 태워주세요. 야, 너는 아빠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아빠한테 태워달라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니까요. 아빠니까요. 뭐 꿀밤을 줄 수도 없고 이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막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뻔뻔스럽지만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중에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